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에 머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단편적인 그 사실들만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삶과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연약함과 죄악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이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영적인 일에 참여할 때는 자신이 믿는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죄를 짓거나 삶이 좀 해이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의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하고 미신적인 신앙의 오류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참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 가운데 살면서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구원의 언약이 나의 믿음과 신앙과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멀리 나중에 올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들에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얻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를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이면서 그냥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모범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하여 언약을 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거기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때의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아주 심히 번성해서 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코 반가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장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겪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400년간이나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뜻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는 그 땅, 그가 종으로 횡으로 다녔던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대단한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세력을 공고히 다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 땅에는 이미 10개 이상의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그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발붙일 한 뼘의 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서 장막을 짓든지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민족들, 그와 같은 부족들이 다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 땅에 잠시 텐트를 치고 머물다가 계절이 바뀌면 또 이동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을 그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의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커져야 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순간에서도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꺼번에 이 땅의 백성을 다 쫓아내면 이 땅이 황폐해질까 하여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인원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땅에 다 거주할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서서히 쫓아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 그들은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75명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여건은 목축을 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녀들을 낳아도 많은 자녀들이 날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그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 땅은 그냥 밭에서 채소를, 곡식을 재배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그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을 이루는 방편까지 계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편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다 쫓아내고 죽이시고 그게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에 살아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방편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삶의 원칙을 어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인격적인 순종과 그 자손들의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는가? 그냥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이 성장을 이루셔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그 힘으로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셔도 되는데 이 요셉 때는 내려가서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종으로서 지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시는가? 그냥 좀 더 편안히 살면서 많아지도록 하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불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낙심과 영적인 곤란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다층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 거듭나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그들이 그렇게 많아지도록,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의 왕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죄 아래 신음하는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형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심판의 현실 아래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난 가운데 성장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며, 또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터전을 삼았을 때 그들은 정말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셨는지 애굽의 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식을 잘했는지, 이 말씀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 자식들을 놓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도록 하고 그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크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가 명령으로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여자가 아이가 낳으면 살리고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의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 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참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의 그 자녀를 낳는 것보다 너무 잘 낳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아이를 잘 낳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도록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 안에 내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내적인 성결과 거룩을 위하여 고난 아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아이를 많이 낳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만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백성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영적인 차지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영혼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도록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정말 세속적인 삶의 극치를 달리는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거기에서 편안히 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결코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을 두고 왜 가나안을 갑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야곱의 그 자식들을 대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이 떠돌이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 애굽의 풍요로움과 물질주의와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속에 푹 빠져 있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수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애굽에서 편안히 육신의 삶을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적으로 준비되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학대를 받을 때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면서 날마다 고역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다. 우리가 그럼 살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내면의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길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서 고통당하며 겸손해진 영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실체로서 다가오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연약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진정한 구원을 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험해야 했던 구원을 위한 내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 400년간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지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리가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일, 걱정하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허무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다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밤을 강제 노역 가운데 피곤한 몸을 지치고 이제 자기의 입에 떡 한 조각을 넣고 그들이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의 사막의 수많은 모래 언덕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기억 가운데 너무나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밤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수많은 밤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수한 날들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선뜻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단순히 불신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백성을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오랜 종살이로 그 자유적인 의지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종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다 이런 고난, 자신의 삶의 극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평안하고 부자로 살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의 소출을 많이 거둔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두고 그것을 쌓아둘 창고가 없을 지경으로 많은 소출을 거두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일생을 내가 편안히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삶이 형통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두셨을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애굽의 신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은 애굽을 망하게 한 것이었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많은 연약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자신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고통과 불신과 하나님의 책망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그 밑바닥까지 보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심령으로 체험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을 경배할 그와 같은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죄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악인은 자신의 그 불신앙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주께 드리고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발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